같이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경험한 극적인 회심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신앙적인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그 경험과 체험을 현재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연결시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TV나 유튜브 등을 보면 한때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므로,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기도를 통해 병이 완쾌되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다가 복음 전도를 받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했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함으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을 때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 노인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출애굽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속여 부당 취득한 물질에 대해 네 배로 다시 갚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말 얼골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의 꼴, 즉 우리 영혼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왕궁에 살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애굽의 관리들을 쳐죽였던 모세의 얼굴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의 얼굴이 같겠습니까? 기생으로 살면서 자신의 외모만 신경 쓰며 살았던 라합의 얼굴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던 라합의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뇌물을 챙기며 자신의 사회사역을 추구했을 때의 삭개오의 얼굴과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의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대적자로 복음의 방해자로 살았던 바울의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상태는 우리 얼굴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거의 은혜를 오늘 현재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본문 말씀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방문했던 곳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실제적인 장소들의 이름이지만 그 장소들 각각의 지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각각의 장소들을 추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체험한 놀라운 경험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현재의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회심 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알게 된 사실은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총론일 뿐 복음의 강론, 즉 복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신약성경, 심지어 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의 내용을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처음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으로 보면 바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행하셨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쳐 준 복음의 내용이 바울의 심령을 얼마나 사로잡았으면 바울은 지체 없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심령이 뜨거워져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다메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메섹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유대교를 배신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몰래 그를 다메섹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 뒤로 바울은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먼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여러 다른 문헌들을 참조하므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 연구라는 영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런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후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계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 신자들이 가진 분명한 문제는 복음의 총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복음의 강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한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말하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총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론과 연결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성경 일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도를 10분 이상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설령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다가도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궤변을 만나면 아무 말도 답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든지 적어도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현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기독교 TV나 웹사이트,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 전 세계 어떤 설교자든 원하는 설교를 있는 대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하는 말씀들 위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감성 위주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웃음포를 터뜨립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설교를 들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의 설교들만 찾아 듣다 보면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들을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변화를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변화의 힘은 두 날 가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솜사탕 같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불방망이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수술은 우리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자들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 중직자들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먼저 사도 바울처럼 깊은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메섹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사람들을 피해 도망갔던 장소입니다. 즉 바울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실패의 장소이고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배워 마음이 뜨거워진 바울이 즉각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이 알려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기 한글 개역 성경은 굴복시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켰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해서 당황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저 사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다고 와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니 혹시 속이는 것 아니야? 요새 말로 간첩 아니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유대계 신자들은 배신자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쌓은 바울은 다시 자신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 별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곳인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전에는 충분한 기도도 없었고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도 없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기도하였고 복음에 대한 체계도 갖추어 다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어떤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끌어가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분명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빛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다시 돌아온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갈 때 현재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회심 후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들에게서 일일이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인정하는 정통성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은 대표적인 사도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사도 요한에게도 사도성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1차적인 이유는 물론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 인정받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현재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면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수리아를 거쳐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15일 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살해의 위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 의해 고향 다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고향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고백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며 지냈을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는 고향에서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한때 복음을 잔해하던 사람이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 현재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인정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